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지구 온난화란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인 바다와 지표 부근 공기의 기온 상승을 말합니다. 기후 온난화의 원인에 대해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90% 이상의 온실기체 농도의 증가와 화석연료의 사용과 같은 이 인간의 활동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이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바로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힙니다. 이런 가운데 이산화탄소가 바다로 흡수되면서 이 태평양이 급속하게 산성화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CNN 방송이 태평양의 산성화가 북서부 연안에 사는 특정 개들의 껍질을 약하게 만들어서 개들의 감각기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도했는데요. 이 남캘리포니아 연안 해수 연구 프로젝트 팀이 이 연구를 진행했는데 예상보다 태평양이 훨씬 빠르게 산성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기로부터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흡수하게 되면서 바닷물이 산성화되고 이에 따라서 조류가 들고 해수 온도와 염분이 높아지면서 갑각류나 산호들은 껍질을 형성하는 게 힘들어진다고 하는데요. 개나 굴, 조개 등도 포함이 됩니다. 이 연구를 지원한 미 해양대기국은 태평양의 산화를 막기 위해서 이 탄소 발자국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탄소 발자국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원료, 만드는 과정, 사용하고 버려지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말합니다. 보통 무게를 잴 때 쓰는 단위로 표기되거나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없애는 데 필요한 나무 그루 수로 표기하는데요. 보통 5g 무게의 종이컵에 대한 탄소 발자국은 11g이라고 합니다. 이 친환경 소비를 장려하는 나라에서는 이 제품들의 이 탄소 발자국 혹은 탄소 성적 표지 제도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영국, 스위스, 일본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를 통해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알아보겠습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읽는 사람들. VOA 이야기 미국사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Vanessa Williams가 부릅니다. Save the best for last.
share your dreams with me. Sometimes I'm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Portrait Tour. 지난 2018년 워싱턴 DC 초상화 박물관에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초상화로서는 처음으로 흑인 미술가들이 전임 대통령인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미셸 오바마 여사의 초상화를 그렸고 그 초상화들이 베일을 벗으면서 크게 화제를 모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초상화와는 달라 보였기 때문인데요. 초록이 짙은 나뭇잎이 화폭을 가득 채우고 중앙에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의자에 앉은 모습이 담겼고 그와는 대조되게 하얀색 바탕에 매우 현대적인 감각의 문양이 과감하게 들어간 드레스를 입은 미셸 오바마 여사의 초상화 두 점이었는데 매우 예술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초상화는 다른 두 화가가 그렸는데요. 현대미술 장르에 들어갈 이 초상화가 지금까지 국립초상화 갤러리 National Portrait Gallery에 전시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400만 명의 관람객이 이 초상화를 관람했습니다. 그런데요, 내년부터 2년 동안 두 점의 초상화가 미국을 돌며 전시될 것이라는 소식 이번 주 화제였습니다. 2021년 6월부터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으로 불리는 중서부 시카고를 시작으로 거의 두 달 간격으로 동북부 뉴욕의 브루클린, 서부 로스앤젤레스, 남부 애틀랜타, 끝으로 2022년 5월 말 텍사스 휴스턴을 도는 일정입니다. 정해진 지역은 오바마 대통령과 그림을 그린 두 화가를 고려한 것인데요. 브루클린은 오바마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그린 남성 흑인 화가 와일리가 사는 곳이고 로스앤젤레스는 그가 태어난 곳입니다. 조지아 애틀랜타는 미셸 여사를 그린 흑인 여성 화가 웨랄드 씨의 고향이고요. 끝으로 휴스턴은 다양성에 뛰어난 도시이기 때문이라고 국립초상화미술관이 밝혔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펠리시아 손메즈 트윗. 미국 프로농구 NBA의 전설 코비 브라이언트가 헬리콥터 사고로 사망한 지난 26일 워싱턴 포스트 신문의 펠리시아 손메즈 기자는 코비 브라이언트 선수 생전에 성폭행 관련 기사를 인터넷 소셜미디어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손메즈 기자의 트윗 이후 고인을 추모해야 할 때 어두운 과거를 언급했다는 팬들의 항의가 빗발쳤는데요. 이에 따라 워싱턴 포스트는 펠리시아 손메즈를 정직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처분의 적절성을 두고 큰 논란이 따랐는데요. 지난 2013년 고인이 된 코비 브라이언트 선수는 자신의 휴양지에서 19세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소송으로 진행됐는데 원고 측은 정신적 피해 보상액을 요구했고 합의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훨씬 지난 2016년 코비 브라이언트의 충격적인 성폭행 사건, DNA 증거, 고소인의 이야기, 그리고 절반의 고백이라는 인터넷 매체 데일리 비스트의 기사를 워싱턴 포스트 기자 펠리시아 손메즈가 27일 올린 겁니다. 과거 브라이언트 선수가 성폭행 혐의를 받았던 사건을 조명한 기사였던 건데요. 손메즈 기자를 정직 처분한 워싱턴 포스트는 해당 트윗은 나쁜 판단이었다면서 펠리시아 손메즈에 대한 정직 처분을 내렸고 소셜미디어 사용 지침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기자를 정직 처분한 워싱턴 포스트 회사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이 신문사 안에서 이어졌습니다. 300명이 넘는 워싱턴 포스트 직원이 자사의 처벌이 부당하다고 항의한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도 코비 브라이언트의 해당 기사를 재조명했고 로이터통신은 다른 여러 언론사가 워싱턴 포스트사의 결정을 비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루 만에 워싱턴 포스트가 정직 처분을 번복하고 소셜미디어 정책을 직접적으로 위반하지 않았다, 인사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을 후회한다는 등의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당사자인 손메즈 기자도 성명을 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 뉴스룸 리더는 신체적 위험에 직면할 경우 직원의 안전을 우선시할 뿐 아니라 진실을 말한 언론인도 처벌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V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한 주간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알아봅니다. 독자의 선택 김영권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는 또 독자분들께서 어떤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까요?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북한과 이란 간 핵 군사협력 실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소식이 가장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어 미 하원의 새로운 미한 동맹 지지 결의안이 발의됐다는 소식, 또 주한미군사령부가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오는 4월부터 잠정적인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했다는 소식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아울러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한반도 안보 현황을 점검하는 청문회를 열었다는 소식, 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모죠. 김경희가 6년 만에 공식 석상에 등장한 데 대한 미 전문가들의 분석 기사도 조회수가 많았습니다.
네, 자 먼저 북한과 이란의 군사 협력 내용부터 좀 볼까요?
네,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이란의 전통적인 우방국이죠. 이 북한과 이란의 군사 협력 실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특히 두 나라의 기술 교류는 이미 확인된 미사일 부문을 넘어서 핵무기 영역에서도 활발히 이뤄져 왔다는 진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 자 미국 정부도 두 나라의 핵 협력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여러 차례에 걸쳐 우려를 표해왔었는데요.
네.
하지만 핵 전문가들은 다양한 정황적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버월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과 이란의 광범위한 군사활동에 대해 미국은 오랫동안 우려해왔고 여기엔 미사일뿐 아니라 핵 개발 관련 협력도 포함돼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의 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벡털 텍사스 앤젤로 주립대 교수는 이란의 핵기밀을 전수했던 파키스탄의 공백을 북한이 메운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이란이 핵실험 시뮬레이션 컴퓨터를 운영하고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시설을 짓는데 북한 정권이 도움을 줬고 이런 관계는 적어도 2011년까지 계속됐다는 지적입니다.
네, 다른 전문가들도 같은 분석입니까?
좀 더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전문가들도 있는데요.
네.
1, 2차 북핵 위기 당시에 영변 핵시설 사찰을 주도했던 올리 하이너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이 그렇게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대표적인 전문가입니다.
예.
북한과 이란 모두 파키스탄으로부터 P2 원심분리기 기술을 전수받았지만 이란이 여기서 더 나아가 기존의 이 마레이 진강 대신에 탄소 섬유를 원심분리기 로터 재료로 이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탄소 섬유를 재료로 활용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탄소 섬유는 전략 물자로 기술 유출이 엄격히 통제된 제품인데요. 하이노넨 전 차장은 중국 내 북한 업체가 2000년대 중반 이란에 탄소 섬유를 판매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알론 미사일 동체에도 탄소 섬유가 사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란 핵 에너지 기구가 아니라 북한 정권과 거래 전력이 있는 미사일 관련 기구가 탄소 섬유를 사용한 원심분리기 로터를 제작했다는 내용인데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전수받은 이란이 이 과정에서 탄소 섬유도 중국을 경유해 함께 건네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원심분리기 제작에 탄소 섬유를 사용하는 게 확인된다면 이란과의 어떤 협력 정황도 명확해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북한과 이란이 경험을 나누는 형태의 협력이라면 사실상 감지하기가 어렵다는 게 하이너넨 전 차장의 지적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일부 언론은 과거에 매우 구체적으로 북한과 이란의 핵협력 문제를 보도하기도 했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지난 2003년 북한 군사과학자들이 이란 핵시설에 들어가 핵탄두의 설계를 돕고 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또 카스피해 연안엔 북한인들을 위한 전용 휴양시설이 마련될 정도로 많은 북한인이 이란의 핵미사일 프로젝트에서 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24일 미국 하원의 새로운 미한 동맹 지지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앞서 상정된 결의안에 담겼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건국의 시초로 인정하는 결의 조항이 이번에 삭제됐고요.
네.
최근 상원이 채택한 결의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수정된 게 특징입니다.
예, 이 결의안을 누가 발의한 건가요?
미국의 한인밀집 지역인 뉴욕주를 지역구로 둔 톰 소아지 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고요. 브래드 셔먼 전 외교위 아태소 위원장과 의회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게리 코넬리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28명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네.
공화당엔 크리스토퍼 스미스 의원과 피터 킹 의원이 참여했고요.
예. 핵심 내용이 뭔가요?
결의안을 보면 미한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 증진에 핵심 역할을 한다며 미국과 한국 간의 외교, 경제, 안보 관계 강화, 확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동맹은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인권과 법치주의라는 공동의 약속을 바탕으로 영내 미국의 이익과 관여를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로 한국계 미국인들의 공헌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에도 비슷한 결의안이 상정됐다고요?
예. 스와즈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미한 동맹 지지 결의안을 지난해 4월 초에 상정했었습니다. 당시 열린 미한 정상회담 개최에 맞춰서 민주공화 양당 4명의 의원들과 함께 상정을 했는데요.
네.
당시 결의안은 100년 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맥동과 성공, 번영의 토대임을 인식한다는 결의 조항을 담고 있었지만 이번에 새롭게 상정된 결의안은 빠진 거죠.
임시정부 내용이 빠진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사안은 한국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 사이에 오래된 논쟁 사안입니다.
네.
진보 진영은 한국 정부 정통성의 뿌리를 임시정부로 보고 있지만 보수 진영은 가치, 즉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토대로 새롭게 건국한 1948년 이승만 정부를 정통성 있는 정부로 보고 있죠.
네.
동맹국에서 정리되지 않은 논쟁 사안을 미국의 결의안에 포함시키는 데 대해서 의원들 사이에 좀 부담과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상원에서도 같은 결의안이 앞서 채택됐었다고요?
예. 이번 하원 결의안은 지난 8일 상원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미한 동맹 지지 결의와 일치하는 내용으로 수정돼서 하원에 새롭게 상정된 겁니다.
네.
상원 결의안은 지난해 4월 초 하원의 결의안과 함께 동시 발의됐었는데요. 당시 하원과 달리 상원 결의안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건국의 시초로 인식하는 결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네.
하원이 이를 따라서 관련 내용을 삭제한 거죠. 앞서 베넨데즈 의원은 지난해 12월 상원 결의안이 외교위를 통과했을 때 발표한 성명에서 영내 중요한 시기와 미한 동맹이 점증하는 압박에 놓인 시점에서 결의안 통과는 미한 동맹의 중심적 위치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깊이 공유된 전략적 이익과 가치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네, 독재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은 또 미국과 한국 간 방위비 분담 관련 소식이네요.
예, 주한미군 사령부가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오는 4월 1일부터 잠정적인 무급 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지난 연말의 시한이었던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 협정이 답보 상태에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죠.
네, 주한미군 사령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통보한 건가요?
네, 지난 29일 보도 자료를 통해서요.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서 주한미군 사령부 내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들에게 4월 1일부로 잠정적인 무급 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 통보한다고 밝힌 겁니다.
네.
협상 미타결로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리 통보한 건데요.
네.
주한미군 측은 60일 전에 사전 통보하도록 한 것은 무급 휴직 예고 두 달 전에 미리 통지해야 하는 미국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또 6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한국인 노조 측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고 오는 31일 이전에 모든 한국인 직원들이 관련 공지를 받게 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가장 큰 관심사가 한국인 직원들의 임금일 텐데요. 어떻게 설명했나요?
한국인 직원 고용 비용을 한국 정부가 분담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사령부는 이들의 급여와 임금 등을 지불하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은 미리 예고됐었는데요. 지난해에도 협상 타결이 늦어지면서 비슷한 일이 발생했었죠. 하지만 지난해 3월 타결이 이루어지면서 실제로 이를 시행하진 않았었습니다.
네, 지난해 3월에 어떤 합의가 있었죠?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은 지난해 3월에 2019년도에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전년보다 8%가 인상된 1조 389억 원 미화로 약 8억 7천만 달러에 합의했었습니다.
네.
이는 1년 연장 합의였기 때문에 이제 올해 양국이 다시 협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어떤 점에서 가장 큰 이견이 보일까요?
뭐 잘 알려졌다시피 분담금의 인상 문제인데요.
예.
두 나라는 모두 협상 내용을 자세히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의 한국 측 몫으로 미화 50억 달러 상당을 요구한 것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죠. 기존의 4배에서 5배에 달하는 큰 규모인데요.
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좀 상식에 맞지 않는 요구라면서 현재 분담금의 10% 안팎의 인상을 미국 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국 전문가들의 견해 한번 들어볼까요?
두 나라 간의 적정한 수준에서 균형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게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분담금 5배 인상은 현실적으로 터무니없다는 게 이제 특히 한국 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네.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장을 지냈던 윤덕민 한국외국어대학 석좌 교수는 적정 수준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면서 미국에서도 500% 인상 접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이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 적정 수준을 찾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미한 양국의 방위비 분담 추가 협상은 다음 달 중에 다시 이뤄질 전망입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미 하원이 북한 관련 청문회를 연 소식도 주목을 받았나요?
네, 하원 군사위원회가 지난 28일 한반도 안보 현황을 점검하는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올해 처음으로 열린 청문회여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
청문회 출석한 존 루드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은 북한 당국이 협상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대북 압박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북한 당국이 요구하는 제재 해제를 먼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루드 차관은 대북 최대 압박 전략은 북한 정권의 도발 억제에 가장 기초가 될 뿐 아니라 북한이 협상에 복귀토록 하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정책적 요소가 없이는 협상을 통해 결과를 얻어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건데요.
네.
그러면서 대북 압박 없인 북한이 협상장에 돌아와 진지하게 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특히 대북 압박은 불법적인 무기 개발과 경제 성장이란 목표가 병전할 수 없음을 북한 당국이 확실히 인식토록 하는 데 결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경제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의미 있는 선의의 협상에 나와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네, 이제 국무부가 아닌 국방부 정책 차관이 입장을 밝힌 건데요.
예.
국방부의 역할에 관해서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기존의 말을 반복했는데요.
네.
미국과 국방부의 역할은 미국이 언제나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토록 신뢰할 만한 병력과 능력을 실전 배치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무력 분쟁 가능성을 철저하게 대비하면서 외교적 협상을 견인하고 평화를 지키는 가장 최선의 임무가 바로 국방부의 역할이란 겁니다.
네, 자, 북한의 미사일 고도화에 관해서는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방어 능력이 충분하지만 꾸준한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고도화가 2025년, 그러니까 5년 이후엔 현 수준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선 SM-3 Block 2A 미사일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요격 실험을 올해 앞두고 있고 또 패트리어 체계의 확장성을 통해서 하층 방어 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방어뿐 아니라 공격 역량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며 북한 당국의 미사일 고도화에 도움을 주는 기술 차단에도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대규모 미한 연합 군사 훈련 재개 가능성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루드 차관은 지난해 대규모 미한 연합 훈련 유예는 외교와 협상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한반도에서 오늘 밤에라도 당장 싸우기 위한 대비 태세는 여전히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날 청문회 출석한 데이비드 올빈 합동참모본부 전략정책 담당 국장도 로버트 에브람스 한미연합사령관은 대규모 연합훈련에 연계됐던 307개 내용 중에 시기와 범위를 창조적으로 조정해서 88%에 달하는 273개를 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도 관심사인데요.
네, 올빈 국장은 2022년까지 전작권을 한국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2022년이란 목표는 조건에 기초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억지력과 적대적 행위에 대응할 능력 등이 근본적으로 뒷받침돼야만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앞서 방위비 분담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국방부 관리들은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궁금하네요.
네. 루드 차관은 한국이 국내 총산 GDP의 2.6%를 군사비에 지출하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전작권 전환과 연계된 군 현대화를 위해서 미국산 무기 구입을 하는 것도 미국이 받는 혜택, 즉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예, 하지만 한국 정부가 늘어난 비용 부담에 지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로 주한미군의 합동작전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할 것을 미국이 요구하는 건 합당하다고 말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계속 지체되는 건 양국의 이익에 저촉될 뿐 아니라 북한의 동맹 간의 균열이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모죠. 김경희가 한 6년 만에 공식 석상에 등장했어요.
네, 북한 관영 매체들이 지난 26일이었죠. 김경희 전 노동당 비서가 김 위원장과 리설주, 김여정과 함께 설 명절 기념공전을 관람했다고 보도해 살아있다는 게 사실상 확인됐습니다.
네.
김경희의 공개 활동은 2013년 9월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정권 수립 65주년을 기념해서 조선인민내무군협주단 공연을 관람한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김경희는 같은 해 12월 남편 장성택이 반당, 반혁명 분자로 처형된 이후에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네, 뭐 그동안 김경희에 대해서 사망설 뭐 이렇게 의문이 끊이질 않았었는데요.
네.
김경희의 등장을 미국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 겪고 있거나 미래에 겪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경희를 재등판시킨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네.
캔거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김경희가 김 위원장이 당 전원회의에서 대미 강경 노선과 추가적인 미사일 시험 가능성을 내비친 이후에 등장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노선 천명 이후 지도부 결집을 꾀하고 있는 김정은에게 오랫동안 잘 알려진 김경희를 다시 불러들인 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인데요.
네.
고수 국장은 북한 지도부 내부에 새로운 인물을 통해 조직을 개편하려는 김 위원장에게 불만을 제기하는 세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경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김경희가 아직 통제 능력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뭐 그런 의미로 들리는데요.
예.
김경희가 혹은 김경희를 내세워 정권의 잠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란 게 고수국장의 분석입니다.
네.
또 김경희가 재등장한 주된 이유는 어려운 시기를 앞두고 김 씨 일가의 통합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도 말했는데요.
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김정은이 엘리트 계층의 신임을 잃는 등으로 인해서 자신의 입지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고모인 김경희에게 정통성을 부여해서 자신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김정은이 위치가 불안하게 느낀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왜 그렇게 느끼는 건가요?
김 위원장이 지난 1년에서 2년 사이에 너무 많은 정책 실패를 해서 관리들 사이에 신임이 꽤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김 씨 일가의 가족적 배경을 이용해서 자신의 위상을 다시 높이려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미 국방부 북한 분석관을 지낸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선임 이사도 김경희의 재등장은 권력을 공고화하려는 김 씨 일가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북한 내부 상황을 여전히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분석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정확한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뭐 분석들이 나오는 건데요. 브루킹스 연구소의 조나단 폴락 선임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고모 김경희를 재등판시킨 건 정권의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가 인사 문제를 통제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현 상황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네.
그럼에도 김경희의 재등장은 김정은 정권의 재정당화에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VOA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한 주간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정리하는 독자의 선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건 기자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나실 텐데요. 오스틴 현 씨의 마지막 사연 돌아갈 곳 들으시겠습니다.
30살 탈북 청년 오스틴 현 씨. 미국의 명문 사립 컬럼비아 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한 오스틴 씨는 이제 곧 유학생 딱지를 떼고 미국 사회로 진출하게 됩니다. 미국에서의 6년 세월이 숨가빴다는 오스틴 씨는 북한을 빠져나온 후 지금까지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했다고 단언합니다. 중국에서부터 탈북 여정을 인도했던 나이 든 미국인 선교사를 떠올리는 오스틴 씨는 자신의 안전만을 염려했던 그를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 중 한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과 함께 메콩강을 건너다 실종된 미국인 선교사,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간 선교사의 생사를 수사하던 미국 정부의 개입으로 결국 오스틴 씨는 자유를 얻게 됐다면서 자신이 얻은 자유는 누군가의 생명과 맞바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름도 빚도 없이 살다 간 선교사의 희생으로 얻게 된 자유. 그러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위대한 인물은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생명의 은인이죠. 제가 어머님한테 감사한 거는 첫 번째 뭐 이 땅에 태어나게 해준 게 너무 감사하고 두 번째는 저를 중국에 데려가 준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어머님이 저를 중국으로 안 데려갔으면 제가 새로운 세상을 어떻게 받겠어요. 생명을 저에게 주셨지만 그 생명을 보호해 주셨고
한국과 뉴질랜드, 미국 낯선 땅에서 후회 없이 그리고 떳떳하고 바르게 살 수 있는 삶의 자세도 어머니에게서 왔다고 말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좀 진지하게 이야기하실 때는 이름도 안 부르고 아들이라고 불러요. 아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됐고 이 나라 세금으로 지금 이 모든 게 다 주어진 건데 우리는 이제부터는 이 나라에 세금을 내고 살아야 된다. 저 우리한테 국적 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거고 앞으로는 우리가 이 나라에 엄마는 기초생활수급 벗어난 게 너무 기쁘다 사실은.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탈북자 지원금 지급기한 5년이 차기도 전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 어머니의 근면성과 성실함은 오스틴 씨에게 큰 가르침이 됐습니다.
그 롯데마트 청소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나중에는 반장이 되시고 나중에는 총무가 되시고 나중에는 소장이 되셨고 환경미화팀 소장 나중에는 스카웃이 돼가지고 그 중견 백화점이 울산으로 들어올 때 그 환경미화 소장으로 스카웃돼서 가신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 밑에 어머님 밑에 직원이 20명이었어요. 한국분들 링겔을 맞으면서 일을 갔고 말단 청소원으로 들어가서 3년인가 4년? 3년 좀 넘으셔가지고 소장이 되신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어머니. 이런 자랑스런 어머니가 올해 자신의 졸업식에 참석해 이제 더 걱정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몸소 보여주신 어머니. 오스틴 씨는 종종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면 어머니께 전화할 겁니다.
제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대답을 해주시고 선택은 결국 제가 하게 만들어줘요. 저는 너무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저를 교육시킨 방법대로 제 자식한테 교육시키고 싶어요. 강요를 안 하세요. 대신 좋고 나쁨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선택은 제가 하게 만들어요. 아름다워
제니스는 먼 훗날 어머니와 함께 가보고 싶은 곳,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곳.
아버지 무덤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으세요?
그냥 앞에 술잔 부어드리고 그냥 제가 아무 말 못할 것 같아요. 그냥 거기서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펑펑 울 것 같아요. 비극이잖아요. 정말 비극이잖아요.
오스틴 씨는 아주 어릴 적 고향에서 가족과 보낸 행복한 순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북한에서 사람들이 북한에 살았는데 너무 힘들지 않았냐? 힘든 거는 당연히 있었죠. 그렇지만 그 힘든 가운데 해도 분명히 행복도 존재하거든요. 가족끼리 보냈던 아름다운 시간들.
소중한 추억이 남아있는 곳. 그곳에 가서 아버지를 만날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지만
네.
잘 성장하고 어른이 돼서 나이가 30이고 어떤 얘기를 하실까요?
아무 얘기 안 하실 것 같아요. 대신 술 한 잔 사주실 것 같아요. 저는 술을 아버지한테서 배웠거든요. 어리긴 했죠. 15, 16살 때였으니까. 그런데 아빠가 가끔 술을 혼자 드시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제가 그때는 사춘기잖아요. 저는 청소년 때니까 그러면 한 잔씩 주셨어요. 술은 아빠한테서 배우는 거라고. 근데 고마웠죠. 왜냐면은 아빠와 그런 추억이 있잖아요. 아빠와 같이 맞상을 했던 추억.
아버지와의 추억이 깃들어 있는 고향 땅. 그곳에서 오스틴 씨는 해야 할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고향에 갈 날이 언젠진 모르지만 앞으로 자신의 삶이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여정이 될 것 같다고 말하는 오스틴 씨. 이런 바람은 탈북자로서 세상의 빚진 자로 살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탈북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하는데요. 오스틴 씨는 미국 유학을 꿈꾸는 탈북자 청년들이 있다면 이것만큼은 기억해두라고 조언하는데요. 첫 번째는 끈기와 인내였습니다.
저는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공부를 한다고 보거든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오랫동안 앉아있고 끈기 있게 공부 열심히 잘하는 비결인 것 같아요. 결국은 얼마만큼 자기가 열심히 시간을 거기다 투자하냐 문제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정직이에요. 정직해야 돼요. 손해보더라도 정직해야 돼요. 제 자신이 얼마만큼 정직한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안 되는 거 거짓말하려고 노력하진 않고 스스로에게 한 거짓말이 나중에는 돌아오는 화살이 된다고 보거든요.
탈북자 학생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길 원한다면 마지막으로 이 점은 잊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도 습관이에요. 천목 선생님이 저에게 가장 이야기 많이 하셨던 게 감사해라. 일부러 감사하도록 이렇게 많이 시키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중요했어요. 제 삶 속에서. 요즘은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다른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잘 못하고 땡큐 카드도 잘 못 보내지만 늘 감사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냥 진짜 감사해요.
끈기와 인내, 정직함, 그리고 감사함을 잃지 않는 것. 탈북 이후 지금까지 오스틴 씨가 깨달은 교훈입니다. 오스틴 씨는 자신의 삶의 지평이 넓어지고 있고 앞으로 더 그렇겠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값진 교훈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들어보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마지막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미국인 노동자들의 반발은 중국 이민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와 태평양 연안 지역에서 격렬하게 일어났습니다.
1882년 의회는 10년 동안 중국인 이민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민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보다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며 이민 조건이 더 까다로워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민자들에게 영어 시험을 보게 해서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면 이 땅에 발을 딛기 전에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영어를 읽고 쓰는 시험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은 외모나 언어, 생활 모습들이 우리와는 아주 다른 사람들일 겁니다.
결국 몇 년이 더 지난 다음 의회는 이민자들에게 영어를 읽고 쓰는 시험을 요구하는 이민법을 다시 통과시켰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37부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 시대.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수입 물품에 대해 지나치게 관세가 높은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수입 관세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먼저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미안한 말이지만 사실 저는 관세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관세에 대해 끌어들일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모아서 저에게 넘겨주시죠.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은 정보를 입수한 다음 결정할 생각입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관세에 대한 모든 자료를 모으고 공부했습니다.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관세가 정부의 재정 수입으로 이용될 뿐만이 아니라 외국과의 경쟁에서 미국 산업을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미국은 관세율을 너무 높게 인상했기 때문에 정부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재정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관세가 이렇게 높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관세를 인하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은 즉시 반발했습니다.
관세를 인하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대통령이 관세 손을 댈 경우 기업인들의 지지를 잃게 될 겁니다. 이건 클리블랜드 대통령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하려면 기업인들의 지원하는 정치 자금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관세 인하 문제로 기업인들이 클리블랜드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관세 인하에 대한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 출마에 대해서도 분명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여러분들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지하지 않는다면 다시 대통령이 당선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것보다 관세를 더 많이 받는 건 분명 잘못된 일이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잘못된 관세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관세를 인상하면 돈이 국민을 위해 사용되지 못하고 국고에 쌓이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결국 경제를 위협하게 되고 쌓아둔 자금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1887년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관세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불필요한 세금 대부분을 관세에서 거둬들였습니다. 지금의 관세법은 부도덕하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합니다. 관세가 높으면 관세가 부과되는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결국 국내 제조업자들도 수입품 가격만큼 물건값을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높은 관세는 모든 제품의 가격 상승을 가져오고 정부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재정 수입을 가져온다는 사실이요. 그렇게 해서 남는 재정은 국고로 귀속돼 쌓여있게 되고 결국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걸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보호 관세가 국내 제조업체들에게 높은 값을 받게 해주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더욱 부자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모든 관세를 폐지하자고 주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산업은 정부를 위해 지금처럼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내 산업 가운데 어떤 분야는 관세로 보호받지 못하면 존립 자체가 어려운 산업이 있습니다. 관세가 특정 산업에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어서는 안 되지만 보호해야 할 것은 보호를 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들을 잘 고려해서 지금의 관세법을 안전하고 신중하고 현명하게 개정해야 합니다.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는 언젠가 국민들이 분노하고 일어나서 더 급격하고 과감한 변화를 요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원은 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으로 밀스법이라는 온건한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습니다. 밀스법은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원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에서 암초에 걸린 듯 한 걸음도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이오와주 출신으로 공화당 의원인 윌리엄 앨리슨 상원 의원은 밀스법과는 다른 별도의 관세법을 제안했습니다. 앨리슨 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관세를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상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상원은 관세법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달 동안 격론을 벌였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 1888년이 되면서 관세법 문제는 중요한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관세 인하로 물건값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1888년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를 개최하자 대의원들은 서둘러서 클리블랜드 대통령을 후보로 재지명했습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다시 한번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돼 재임을 노렸습니다.
1888년 대통령 선거에서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 문제가 중요한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시기 대부분의 수입품에는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었고 높은 관세는 값싼 외국산 제품이 들어오는 걸 막으면서 국내 제품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오는 2월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지금까지 장량희였습니다. 끝곡 존 레논이 부릅니다. Love 들어보시죠.
Love is free.